주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형제 자매들이지만 이들에게 또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저와도 함께 하셨고 이제 함께 정말 주님이 4년 동안 저와 함께 하신 일들을 같이 나누고 서로 함께 정말 이 생태와 또 이 시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쓴 게 한 2주 전이니까 몇 주 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제가 야코박을 밭에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밭 중앙에 이렇게 두럭을 다 이렇게 짓거든요. 저희 밭은 아직 잡초투성이니까 잡초 안에서 할 수 있는 작물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호박 같은 것은 잡초를 뚫고 나기 때문에 호박을 한 100주 정도, 야코박을 한 100주 정도 이렇게 가운데 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두럭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막 짓고 이렇게 오는데 저 끝에 가서 이제 딱 이렇게 지켜보니까 올랐는데 이제 발자국, 제 발자국에 이렇게 쭉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별일 아니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나와야지 자기의 걸어온 길들이 보이는 어떤 좀 그 제 삶에 대한 어떤 통찰과도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조금 생각을 하며 농사를 지으면 궁리가 많아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물과 대화하고, 작물은 농부의 발길 소리를 듣고 큰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좀 그런 좀 감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작지만 굉장히 많은 그 통찰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우리 마을에서 진짜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며칠 전에도 이 강의안을 쓰고 나서 며칠 후에 얼마나 밭 주인한테 혼이 났는지,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밭 그만 붙이라고, 내년에는 그만 붙이라고 막 이렇게 쏘아 붙이는데, 가서 또 뭐 맛있는 거 사갖고 또 할머니 드리고, 사과하고, 내년에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른 작물을 심으려고 지금 얘기 중이라, 땅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변명 안 변명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쉽지 않은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게 이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수한 그 좀 다른 세계지만 이 좀 다른 세계 안에서 궁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보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조금씩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잠깐 제 유년 시절 제 삶에 대해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저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섬에서 살았습니다. 제 고향은 여수에 있는 섬인데요. 5학년 때 이제 대도시로, 전 마을의 그 기대를 품고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나와서 5학년 때 유학을 떠났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대통령이라도 한번 시켜보려고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보냈는데, 대통령도 못 되고 농촌에서 이렇게 농사지면서 이렇게 지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다 그렇게 자라다가 선교단체 간사로 좀 일하고 마치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신대원 3학년 때 중국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저희 지도교수님 추천으로 목회가 갑자기 비게 된 이곳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단지 그냥 농촌 목회를 이제 그분 말씀대로 이 한국에서의 목회 경험을 좀 쌓고 선교지 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그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제 멘토이신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냥 농촌 목회를 선교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 그렇게 좀 생각하고 왔었어요. 도시에서는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짜여진 프로그램, 뭐 월요일 쉬고 화요일 뭐 수요일 예배, 매일 새벽기도, 무슨 제자 훈련, 토요일 날 무슨 뭐 주부 성경 공부, 또 신방, 주일 날 짜여진 뭐 예배, 이렇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보통 50명이나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면 어느 정도 목회자가 그 소화해야 될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어른이 한 분도 없고 또 애들만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참 쉽지 않고 신방을 가도 별로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소원이 신방 좀 와달라는 건데요, 신방 와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어르신들을 잘 이해하는, 이 자연불하게 사시는 농부들의 마음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함께 농사를 짓는 일이죠. 물론 시골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농촌 목회와 생태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처음엔 잘못 보고 농촌 목회와 생계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농촌 교회는 어떻게 생계를 끌어가야 되는가, 1년 재정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생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시골 어부보다도 더 많이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영국에, 강릉의 영국에 계신 목사님은 고추를 10만 주. 10만 주면요, 보통 여기 농부들도 한 400주 정도 하거든요. 10만 주를 한다면 이거는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벌을 직접 키우셔서 소득을 이렇게 가지고 생활도 하시고 교회도 운영하시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회가 좀 주변의 일로 좀 밀려나는 경우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걸 조화시킨다는 게 생계는 되는데 거기다 투자하는 시간을 또 목회에다 투자 못하니까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고 생활은 되는데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뭐 제 경우는 제 목회 위치가 시골이고 또 목회 대상이 또 시골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이해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하게 됐죠. 저는 농사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자연농업학교 갔다 왔죠. 기농학교도 있는데 저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 자연농업학교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해 이제 제가 의욕적으로 농사를 이제 한번 지어보겠다고 옆에 있는 텃밭에다가 고추, 강아지, 호박, 여기 강의 안에 있어요. 땅콩, 서리태, 더덕, 오이, 딸기, 토마토, 해바라기, 상추, 수박, 참외, 예, 기타 등등 또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걸 심었어요. 씨를 뿌린 것이 이것들 외에 더 많은데 처음에 씨를 뿌릴 때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깊이 파고 나무 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탁 덮고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상식인데 자기 몸에 3배 이상의 무게가 덮이면 씨는 발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깊이 파고 이렇게 땅 탁 이렇게 묻어졌으니 그 틈에도 뚫고 나오는 상추가 몇 개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먹지는 못했어요. 주로 이제 모종을 사가지고 이제 심은 것들은 이제 결실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 야채들을 이제 내가 심은 것을 직접 맛보면서 땅과 이 씨앗 속에 담겨진 그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좀 깨닫게 된 새로운 사실들, 제가 이제 도시 출신이다 보니까 이 이렇게 자연 세계였던 농촌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사실들 몇 가지 좀 적어봤는데, 첫째는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씨앗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십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앗 하는 것은 이제 나타나 있는 그 현상은 아니지만 가능태예요. 가능태. 그러니까 그 씨앗 안에 그 하나의 세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면 그게 이제 형체가 나타나잖아요. 가능태죠, 하나의. 그러니까 심으면 나는 거죠, 그죠? 그 씨앗 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눈 밖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 말 설명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그 닭을 좀 키웠는데, 닭들이 가끔 탈출을 해요. 엉성하게 지었기 때문에 탈출을 하는데, 매일같이 탈출을 해요, 왔다 갔다. 근데 제가 한 두 달을 그렇게 보냈어요. 두 달을 보내다가 겨울이 지나가지고, 이제 초겨울 날씨인데 쌀쌀한 날씨가 됐는데, 막 월동 준비를 하다가 어디를 이렇게 덤불을 확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계란이 한 60개가 이렇게 한 마리가 두 달 동안 매일같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60개가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도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성찰, 이런 게 좀 재밌어요. 어떤 때는 뭐 닭 한 마리가 또 가출해가지고 한 달 후에 저기 귀가를 했는데 병아리 두 마리를 거느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 넌센스가 있긴 하지만 참 보이지 않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들을 자연계를 보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름다운 것은 희소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것이라는 깨달음이죠. 희소가치가 있는 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귀한 게 그거잖아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금도 이렇게 뭐 금이 그냥 덩어리 캐는 거 아니잖아요. 광부들이 금맥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몇 톤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녹여서 거기서 이제 조그만큼 금이 얻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사기 위해서 그게 목표가 돼서 이제 사람 돈 많이 벌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그냥 그걸 강조하잖아요. 조금 더 예쁜 사람이 더 귀한 대접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하기 때문에 좀 더 예쁘게 고치려고 하고 이게 하나의 이제 그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아름다운 건 그게 아니라는 걸 많이 깨닫게 돼요. 풍부한 것, 널려있는 것.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들에 핀 꽃 하나, 또 공중에 새 하나,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우리 향해서 하신 말씀, 너희는 이것도 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주님 비유로 드실 때 그런 자연계의 많은 비유들을 많이 드셔요. 꽃 하나, 새 하나, 살아가는 방법이 굉장히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름답다는 거죠. 널려있고, 온 세계 풍부, 이렇게 많이 있는, 뭐 잡초 하나라도, 잡초 하나의 효능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산삼은 뭐 효능이 밝혀졌지만, 그 안에 어떤 식물이 어떤 양리작용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무수하게 있단 말이죠.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 풍부한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몰라. 이 자연 만물에, 그런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농사 지으면서 농사를 근본적으로 사람이 짓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는 그 성찰을 하게 돼요. 뭐냐면 지렁이와 거름이 한다는 그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막 지렁이 이렇게 지렁이 국수처럼 이렇게 말리는 거 못 봤죠? 말아먹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막 갔다가 막 아빠 이렇게 잡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 지렁이가 고마운 존재인지 많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지렁이 효능을 많이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지렁이가 농사를 해요. 한 해에 수십 톤씩 거름을 만들어내고 로타리로 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까지 이렇게 일구어냅니다. 그래서 땅 뭐 몇 미터씩 이렇게 다니면서 땅에 구멍을 내고 공기를 주입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그 잡초로 막 우거져 있는 우리 땅을 그대로 내버려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두면 그 다음 해에 그 전에 이렇게 막 땅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도 그 다음 해 되면 이렇게 2m씩 막 들어가요. 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땅이 이제 공기와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기가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땅이. 막혀있으면 죽는 거예요. 땅인 땅도 숨을 쉬어야 될 존재거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했냐면 지렁이가 해줘요. 그리고 온갖 그 보이지 않는 미생물, 현기성 미생물, 호기성 미생물,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어가서 땅을 이렇게 기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보려고, 그러니까 뭐 심어보기 위해서 이제 딱딱하니까 로타리를 치거든요. 로타리가 뭐냐면 땅을 이제 갈아 엎는 거죠. 로타리 치면 땅이 보드랍게 돼요. 근데 비 한번 와봐요. 더 딱딱해져요. 그 안에 딱 물이 팍 달라붙어가지고 보드라운 분말이 어때요? 밀가루에 물을 부어놓으면 탁 달라붙잖아요. 땅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땅이 훨씬 더 망가진다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미생,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지렁이가 한다. 이것도 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요. 그리고 걸음, 양질의 걸음, 이것을 통해서 농사가 된다. 저희 이제 집에 요번에 이제 그 조셉 젠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똥 살리기 땅 살리기라는 책을 아주 재밌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만든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화장실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그대로 한번 제가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일 보고 이제 톡밥을 덮고 냄새 안 나요 별로.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퇴비사에 넣고 그걸 묵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걸음을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배설물을 그 퇴비화하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했는데 잘 못 쓰더라고요, 도시에 있는 분들은. 저는 참 자유롭거든요. 굉장히 흥미진 곳에 저 자신을 위한 변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혼자 가서 이제 창고 안에서 이렇게 볼일 보고, 이제 그 퇴비사 하고 그러는데, 도시사는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그 친환경, 아니요, 저기 수세식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수세식이라는 게 참 깔끔하고 현대인의 어떤 지성을 더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딱 누르기만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죠? 이게 다 이렇게 슬러지로 흘러가서 뭐 정화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하게 정화가 안 돼요. 이 하천이나 땅 오염의 주범이 사실 수세식 변기죠. 중국에서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만약에 중국 사람들 전체 인구가 전부 다 수세식 변기를 갖게 된다면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에서 심각한 고민을 받았다.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이 동아시아 문화권은 이 재래식 변기 문화권이에요. 외국에는 친환경 운동가들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양질의 걸음이고 또 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그 하나의 모티브가 여기 있다는 거죠. 화장실에서.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두 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걸 잘 쓸지 모르겠어요. 선택해서 쓰라고 저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걸 좀 생각하게 됐고. 네 번째는 인간의 생태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제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반생명의 구조. 우리가 그 구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박탈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노력하고 마음속에 뭐 필이 받지 않는 한 그런 거에 관심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살잖아요. 그런 구조 가운데 그냥 쳇바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벗어난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탈당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만약 시골에 오지 않았다면 저도 아무 뭐 의미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와보니까 이제 그게 문제란 걸 알게 됐죠. 텃밭을 가꾸면서 제가 예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면, 이제 이 세계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준 것이 자연농업과의 만남입니다. 이 자연농업을 통해서 저는 참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자연농업이 사실 쉽지 않은 농업인데요. 이제 손이 많이 가고 또 공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농업인데, 참 무한한 세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농업 기술센터가 충북 괴산에 있는데요. 제가 농민 140명, 농협에서 이제 후원해서 보내준 140명 농부와 함께 하루 두 끼, 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변의 생태 환경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농업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까지 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의를 듣는다는 것, 여러분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딱 두 끼 먹고 계속 강의해요. 그러면서 농부들의 삶을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술로 시작해서 술이 아니면 잘 수 없는, 그만큼 고단하고 너무너무 고단하고 우리 삶의 토대인데, 우리 삶의 기반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삶이 망가져 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들이 만든 먹거리 우리가 먹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도끼를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조한규 회장의 그 철학이 그 아침은 그 배설의 기간이라는 거죠. 아침.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어떤 하루의 어떤 순환기를 볼 때 저녁은 이렇게 꽉 차 있어야 되고 아침은 그것을 이제 배설하는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배설하는 시간에 충분히 배설해주고 그래서 이제 아점을 먹죠. 아점. 10시에 먹고 오후 5시에 먹고 두 끼.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끼만 먹고 본인은 이제 한 끼만 먹는데 저희들은 배에서 두 끼를 주셨습니다. 두 끼를 이제 자연농업 방식으로 만든 그런 먹거리를 먹고 그렇게 했죠. 제가 농민들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농민들을 140년 틈에서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갈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지루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농사가 되겠느냐고 이제 관행에 이제 젖어들어서 뭐 제철제가 아니고 농약 아니고 비료가 아니면 안 되는 농사이기 때문에 그 이해를 못했는데 5박 6일 동안에 이분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주 의지가 굳어지게 되고 한번 나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고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문화명령이 나오는데요. 문화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땅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훼손해도 된다는 그런 면죄부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청지기적인 사명이고 관리자로서의 사명이지 그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면제부가 아니죠. 정말 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 성경 구절의 어떤 이름으로 그동안 서구와 또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에서 너무 개발회기를 많이 정당화시켰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면 창세기에 나와있는 문명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인가요? 그러니까 가인의 그때 후손들의 삶 보면은 성경 있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대비적으로 이제 두 어떤 그 길. 가인과 아벨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벨은 죽었고 아벨 대신해서 이제 언약의 자손으로 셋이 나오게 되고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 불렀더라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의 삶을 쭉 이제 장편적으로 4장 16절부터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화려한 문화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목 그냥 야생 동물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먹는 시대에 가축들을 잡아서 기르기도 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거죠. 그리고 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장 뭐 그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도구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전형을 만들고 굉장히 또 잔인하고 이런 이 가인 문화의 후손들이 만든 게 사실은 문명이죠. 문명이란 게 우리가 너무 좋기만 해석할 게 아니에요. 문명은 이 가인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줬다는 게 우리 오목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으시는 어떤 그 힘이죠. 힘.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그 세상을 관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복이죠. 하나님 주신 어떤 그 복이라는 것이 그냥 다른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추상적이긴 하지만 뭐 사랑이랄지 뭐 견고한 심지랄지 무슨 뭐 절제랄지 이런 그 골라데스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성품도 이런 어떻게 보면 복이죠. 복. 이런 것을 주셔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살게 하고 또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데 그게 끊어지니까 어때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문명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죠. 이게 가인 자손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대리 하나님으로 충족받기 위한 어떻게 보상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을 굉장히 개발시키고 이제 성을 쌓고 가인이 성을 쌓아서 에녹이라 하잖아요. 에녹성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탈피하니까 이제 자기가 보호해야 되고 이러면서 도시 문명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문명이나 이 도시화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 없기 때문에 자기 안전을 보장해줄 어떤 그런 보상심이 창세기 4장에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들이 화려한 문명을 발생시킨 개발자들이라는 사실과 문명은 대부분 생태계의 질서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발전됐다는 그런 사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연농업이 사실 성경의 원리와 잘 말할 떨어진 이유는 이 한 고독한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삶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자연어울의 창시자이자 권위자인 조한규 장로, 이분은 정말 목숨 걸고 이 농업을 발전시킨 사람인데요. 우리 이제 생태계의 흐름을 따르는 그 농업 방식으로 그냥 유기농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기농은 그냥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게 유기농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농업은 단지 그냥 그 거름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이죠. 사상. 이 사람이 농업을 발전시키면서 하나의 사상으로 체계화시키는 상당히 업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4, 5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고 이번에 이제 훈장을 받았더라고요. 정부에서 훈장을 받았는데 이 참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거대 기업의 그 이익과 상충되면서요. 예를 들면 비료를 안 쓰기 때문에 비료 회사가 큰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비료 회사에서 이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서 이제 암기부에서 막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태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살아있는 생명 그대로의 상태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한자도 풀어보면 스스로 그러하다, 인위적인 뭔가 개입되지 않는 스스로의 그 상태. 자연은 이런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의 질서를 기반에 두고 서 있는 원리라는 점에서 저를 참 사로잡았습니다. 몇 가지 원리를 보면은 읽어보세요. 자연의 섭리에 따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가 늘 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여러분 좀 별로 그 느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농부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농부들의 삶이 어찌냐면 봄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료를 삽니다. 농약을 삽니다. 한껏 힘들어서 농약을 뿌리고 이렇게 결실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200만원, 300만원 쌀을 팔고 나오면 그 앞에 농약값 보상해주고 비료값 보상해주면 남는 게 없어요. 참 암울하지 않습니까? 자연농업에서는 미생물도 막 팔아요. 미생물도. 그 미생물 회사가 있어가지고 수입 미생물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그걸 갖고 있고. 그런데 자연농업에서 보면은 필요한 재료는 늘 주변에 있다. 박경 사모님이 그, 저기 뭐지, 철의 녹즙, 쑥 녹즙, 쑥 녹즙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는 원래 작물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작물에다 뿌려주는 걸 사람도 먹어요. 그러니까 작물이 못 먹는 것은 사람도 못 먹는다는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작물에게 주는 재료는 늘 주변에 있다. 그래서 산에 널려진 산야초나 그 나무 뿌리나 이런 것들을 재료를 해가지고 이제 발효시켜서 그 이제 작물에 뿌려주는 거예요. 자기 대소변을 3년 동안 먹지 않으면 노란 꽃이 핀다. 옛말 있거든요. 자기 대소물로 재배한 그거를 자연 야채를 3년 이상 먹지 않으면 당뇨병이나 황달에 걸린다는 그 풀이거든요. 자신의 몸의 일부분을 발효시켜서 만든 그 영양분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농업에서는 오이를 기를 때는 오이 겨순을 따주거든요. 오이 겨순을 따서 발효시켜서 천연옥즙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잘 뿌려줍니다. 그리고 뭐 토마토에는 토마토 겨순을 만든 천연옥즙을 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직접 만든 비료를 뿌려주죠. 인간이 먹는 먹거리를 생산할 때 필요한 재료는 늘 있다. 창세기 1장 29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냥 하나님 우리 살게 하시려고 이 자연의 생태를 만드셨다. 그렇게 단순히 이해할 게 아니고요. 그게 모든 작물에도 해당되는, 우리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작물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각각의 씨앗이 상조의 섭리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만들어진 것을 인간이나 동물이 그냥 활용하는데 불과하죠. 여러분 깊은 산에 울창한 나무숲을 보십시오. 사람이 한 번도 비료준 적이 없고 또 어떤 인간의 어떤 물리학이나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나무가 그렇게 자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간섭하지 않은 그 토양은 세월이 갈수록 심층부까지 아주 비옥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그 땅을 퍼보면 알겠지만, 여기 우리가 갈고 있는 밥과 그 산에 있는 토양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계속해서 나뭇잎이 쌓여서 그게 이제 그게 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연의 그 손이 오히려 개입되지 않는 그곳이 훨씬 더 비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전희식 그 선생님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썼는데 기생충은 다른 게 기생충이 아니라 인간이 기생충이다. 인간이 사실은 자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인간이 개입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연의 과정을 즐기는. 여러분, 농부들이 과정을 즐긴다는 그게 없어요. 잡초 하나만 하더라도 호미를 들고 그냥 버채를 서 있어야지 잡초가 없어지지. 우리 밥 보면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와, 어르신들이. 난 이해가 안 돼요, 또 그게. 그, 너무 깨끗한 밭을 보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하루 종일 호미 들고 서 있든지, 하나는 그냥 제초제 확 뿌려버리든지, 그래야 깨끗하잖아요, 밭이. 우리 밭은 말도 못하게 지저분한데, 저는 그게 괜히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잡초를 키우신
잡초 농법입니다.
잡초 농법.
네. 자연 농업에 대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 유년 시절을 제외하고 줄곧 저도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로 상태에서 만약에 관행적인 농사를 그냥 시작했다면 볼 수 없었던 생태계의 무한한 사실을 저는 출발을 자연농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연농업을 접하면서 절반의 실패와 또 절반의 성공을 거두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과정을 지나오게 되면서 제가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몇 가지 생태적인 논의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고 한 두 가지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아마도 이제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토지의 가치나 소유권에 대한 논의는 학술적으로 잘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몰라도 헨리 조지 협회 그러면 정말 이 땅은 매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떤 대전제를 갖고 시작하는데요. 이 토양의 질적인 상태는 별로 그 농민들 속에서 이제 막 미미하게 이렇게 되지 막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슈화되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비료에서 다 죽는 거죠. 농약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 이권이 다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생리 구조 자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농촌에서 목격한 가장 위기가 땅값이 아니라 땅이 죽어있다는 거죠. 3년 동안 농사를 하면서 저는 늘 이 동네 어르신들의 타겟입니다. 언제나 제 밭에는 풀이 무성하고 시골에서 잡초가 무성하다는 것은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저 사람 진짜 게으르다 보면은 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깨끗하고 이렇게 정리된 밭은 굉장히 부지런한 농부 이렇게 알 수 있죠. 3년 전에 제가 밭을 하나 얻었는데 그야말로 돌짝밭이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돌을 1년 내내 주워내고 아무도 달려들지 않으니까 저한테 이제 주어진 거죠. 그 밭을 이제 참 새꼬챙이로 찔러도 딱딱해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밭이었는데 제가 고추 농사도 하고 콩 농사도 했는데 많이 실패했어요. 그것도 무성한 잡초 때문에. 이제 뭐 작년에는 여리당 집이라고 돌아볼 여지가 없어서 그냥 풀이 막 이렇게 나야 돼. 애청이 갖고 와서 막 걔도 금방 그때뿐이에요. 금방 또 이렇게 자라났는데, 농부들 중에 풀에 대한 노예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풀은 정말 농부들을 미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풀에 대한 난제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이 농민들의 구세주인 이 그라목선. 와, 위대한 구세주. 그라목선. 이 한방이면 참 잡초들이 말라 죽죠. 며칠 전에 제 감자밭에 갔는데 옆집에서 이 콩밭에 제초제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영향으로 저희 감자 줄기까지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그 역한 냄새, 풀이 타죽는 역한 냄새. 여러분 안 맡아보셨죠? 저는 그 냄새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라목선의 주 원료가 뭐냐면 다이옥신이에요. 욕심이고, 그것이 월남전에 사용되었던 고엽제의 성분하고 똑같은 성분. 이 그라목선도, 아니, 고엽제, 그 다이옥신 성분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래요. 근데 공이 뭐냐면, 이제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청산가리에 몇 배가 아니에요. 몇천 배예요. 청산가리에.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몇 미리그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몇 마이크로그램, 뭐 몇 피코그램, 이런 식으로, 그 미량만 있어도 죽는 거예요. 그걸 아주 희석해서 이제 이 병환을 놨던데, 뭐 아주 끝내주게 이 잡초가 죽습니다. 할렐루야. 농민들이 하나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제 뿌릴 거예요. 수고를 덜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월남전에서 이제 참전했던 병사들이 이제 하늘에서 쏟아지니까 소독약인 줄 알고 맞았단 말이에요. 울통 붓고 맞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 다 고엽제 환자들이 됐죠. 그래서 죽어가고, 우리 마을에도 고엽제 환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약을 먹어요. 약을 먹고, 손이 막 굽어지고,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데요. 그렇게 내일 떨쳤던 약이 슬그머니 농민들의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게 남은 그 많은 약품들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그게 이제 그 제조도에 들어온 거죠. 농민들은 이 그라목성의 신비한 능력에 의지해서 이 땅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다수하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인들이 좀 잘 협조를 해주죠. 잡티가 없고 매끄럽고 완벽한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이 제초제나 해충제의 사용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가보면 이제 빨갛게 익은 저기 방울토마토 있잖아요. 볼 수 있는데 제가 4년 동안 심었어도 그런 완벽한 색깔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색깔을 내는 제초제 약이 따로 있어요. 배추가 이렇게 시들으니까 시들음을 방지하는 또 영향이 따로 있어요. 약간 방부제죠. 방부제 같은 그런 거. 예전에 제가 화보에서 봤는데 일본에 수입된 그 미국산 딸기. 일본 사람들은 좀 많이 반성하죠. 일본 사람들은 뭐 눈으로 보고 먹고 입으로 먹고 뭐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굉장히 뭐 색깔을 내고 뭐 닭고 하나 하더라도 뭐 그 물을 들이기 위해서 뭐 치자물 처음에는 이제 자연 색깔을 하다가 요즘 이제 뭐 식용 황색 색소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물을 들이거든요.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아마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이제 단기 선교사에 간 적이 있는데 너무 그 화려한 일본 사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기자기하고 눈으로 막 화려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 과연 이렇게 먹어야 되겠는가 그런 자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본에 수입된 딸기가 있는데 그 화보에 보면 딸기가 얼마나 그 매끄럽고 이렇게 빛나는지 나중에 하고 코팅제를 바른 거예요. 썩지를 안 이게 딸기가 빨리 물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러지지 않도록 이 코팅제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막이죠. 방부제가 되고 그걸 먹으니까 뭐 운전할 수가 없죠. 땅에서 정직하게 내는 그 열매야말로 우리의 가장 좋은 그 음식재료인데 그야말로 약으로 시작해서 약으로 샤워된 농약 덩어리가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비료 역시 사실은 이제 그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비료를 막 치는 게 아니고 그 성장 단계가 있어요. NPK라고 하는데 성장 단계에서는 이제 질소지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개화기 꽃잎이 분화되고 개화기 때는 인산 애기 가지면 엄마들 싱거 먹고 싶잖아요, 그죠? 똑같이 작물도 분화되면서 꽃잎을 맺으면서 인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는 가리, 칼륨, NPK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농촌에서 거의 시켜주지 않아요. 무조건 뿌리고 보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복합비료. 막 뿌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막 뿌려놓으면 작물이 알아서 먹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작물은, 막 100%의 질소를 뿌린다면 한 반 정도밖에 섭취를 안 해요. 나머지는 이제 질소 고정태로 땅에 남아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땅을 이제 산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님들 보면 시골분들은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소똥 이렇게 쌓아가지고 막 봄에다 뿌려놓죠. 그럼 알아서 먹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더 나빠지는 것이죠. 비료나 이 거름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지만, 정말 몇 년 동안 비료로 농사를 지은 땅 가보면 개미로 탈 수 없어요. 기계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로타리 기계나 트랙터로 이렇게 막 이렇게 쳐서 로타리 치지 않으면 땅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땅을 가기 위해서 또 개량에서 또 기계가 더 선진화돼서 농민들 부채를 지고 또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트랙터를 사게 되면 또 그 부채를 막 갚느라고 또 이제 뼈 빠지게 고생하고 또 못 갚고 그러면서 이제 농가 부채가 뭐 5천만원, 6천만원씩 이렇게. 저희 마을은 좀 부채가 좀 적은 편인데 왜 농촌을 떠나겠어요? 그런 부채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매매할 수 없다. 헨리 조지의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가난 때문에 빼앗긴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토지 공개념 이런 것을 이제 정당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땅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시는 땅의 지역을 높여 땅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세심한 배려. 이 율법에서 보면은 요즘 뭐 그것을 통해서 율법에서 뭐 왜 이런 음식을 먹지 말도록 했는가.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뭐 그렇다. 좋죠. 그런 것도 아마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먹어서 유익하면 왜 주님 먹지 말도록 했겠습니까? 그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땅이 정말 원하는 것은 호흡하고 싶고,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원하는 거죠. 그러한 목소리로 농민들이 이 잡초에게 승리하는 동안에는 그은한 땅강아지, 메뚜기, 지렁이와 자충이 감추었습니다. 레이첼 카슨이 쓴 그 침묵의 봄인가? 이 책 보면은 그거 있죠. 이 벌레를 잡기 위해서 이제 항공 방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봄에 보니까 새들도 그 자취를 감추고 그 벌레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 외의 모든 생물들이 자취를 감추고 그래서 봄이 돼도 새가 노래하지 않는 거예요. 왜 침묵의 봄이라 이런 이제 책을 썼는데 굉장히 참 여러분 한번 그 이런 생태에 대해서 교과서처럼 그 책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밭에 보면요 부품이 없지만 제가 가끔 이제 풀을 베고 풀을 베고 그 다음에 이제 깔아주거든요. 그러면 미력하지만 그 자리에는 이제 눌러주니까 이제 풀이 좀 자라지 않아요. 자연 이제 제초가 됐는데 물론 이제 완벽하지는 않죠. 제가 풀을 또 다 벨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그 봉사팀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풀을 베는데 한 시간 일하고 이제 다 이제 뻗어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 풀을 베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욕적으로 달라지죠. 아, 나도 어렸을 때 이게 다 해봤다고. 이렇게 하다가 10분 하다가 그냥 다 누웠어요. 어른들이. 제가 밭 이랑 사이에서 일을 하는데, 그, 비가 오는 듯한 소리를 들어요. 메뚜기 막 뛰어가고, 그, 이렇게 막, 그, 땅강아지 막 이렇게 막 뛰어와, 이렇게 하는 소리. 뱀도 가끔 이제 이렇게 가고. 그런 무수한 소리들이 막 들려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참, 풀이 많아서 내년에 이 땅이 더 좋아지겠군요. 안도감이 저는 드는데, 왜 이 풀이 이렇게 노이로제를 줄까. 한편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올 봄에는 없었던 지렁이가 이제 보이고, 메뚜기가 뛰어다니는 밭을 보면서 저는 그야말로 평안을 누립니다. 어떤 분은 두통에 시달린다거나 흙냄새를 맡고 괜찮아졌다는 그런 분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땅과 우리와의 어떤 이렇게 보면 모종의 일체감 같은 게 있지 않은가. 우리가 주문은 땅으로 가잖아요. 시간이 가서 땅하고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땅에 묻잖아요. 땅하고 가까워져요. 땅과 우리와 어떤 모종의 일체감. 아파트 7층 이상은 해롭다 그래요, 몸에. 땅과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멀어지면 상황이 좋지 않는 거죠. 땅으로부터 호흡을 받고, 그걸 뭐, 도사들은 뭐, 기라고, 땅에서 기가 올라온다 그랬는데, 그 좀 모호하고, 그 땅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좋은, 그 안에 미생물들이 호흡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다 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바다에 있는 미생물들이 뿜어내는 그 이산화탄소로 기후가 막 바뀐다는 거예요. 그 자연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땅과. 땅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그 땅에 이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좀 다양하겠죠. 사람마다 다르고 단체마다 다르고 그런데 이 생태계 위기 시대에 또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좀 듭니다. 가톨릭교에서는 가톨릭 영민회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런 개신교보다도 가톨릭에서는 뭐 좀 다원주의화되고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사상이 좀 많이 복음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울 점은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주에서 생명운동과 또 밥상운동을 모토로 세운 이 장일순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이 정말 한살림운동이 전국적으로 뿌려낼 수 있도록 기여를 많이 했죠. 이런 운동을 많이 일으켜야 돼요. 미국에서는 이 농산물 직거래 방식이 있어요. 뭐 CSA라고 그러는데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예, CSA.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몇십 개 정도로 아마 밀미했다고 해요. 지금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 한 600개 정도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 1000개 정도 되겠죠.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이 농산물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작은 도시나 소도시 중심으로 농민들이 직접 팜플렛을 나눠서 유인물을 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몽을 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농민들이 직접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농민이 한 농민 상대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뭐 몇십 명밖에 안 되고 미미하지만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도시 농민들의 도시민들의 그런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기농업을 실천한 그런 농민들이 점차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걸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농산물 거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대안적인 어떤 문화, 생태 문화를 위한 어떤 돌파구를 연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런 게. 이게 참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는 방법도 좋겠죠. 이런 것을 좀 많이 사먹어야지 또 농민들 왜 농약을 이렇게 해요? 깨끗한 게 잘 팔리니까 이제 농민들이 도시민들이 잘 이용하니까 불가피한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농민들이 도시민들이 좀 그런 좀 조금 비싸도 그런 것을 좀 먹어주고 우리가 좀 가난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이 기독교를 가리켜 세 마디로 요약했는데 믿어라 돈내라 직짓자 이렇게 참 형편없이 이렇게 비하를 했는데 참 일면 또 우리가 자성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땅을 돌보고 이런 생명운동을 하기 이런 시대적인 요청인데 그것을 살필 겨를이 없이 그냥 땅 매입하기에 급급했어요. 화려한 건물은 올렸지만 땅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책임을 피할 길이 없죠. 민수기 9장을 보면 저는 제 목회에 뭐 좀 우습지만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걸로 민수기 9장의 말씀이 참 늘 모토가 되는데요.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앞두고 이제 구름이 성소에서 뜨면 출발했고 백성들이 이제 성소에서 구름이 멈추면 또 정착해서 기다리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길인지 모르는데 한 3일 길 정도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먼 길이 아니죠. 그런데 천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세상의 철학은 빨리와 많이 철학 이런 또 한계파의 철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걸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40년 동안 이렇게 가나안의 여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시고 또 그것에 맞는 백성으로 이제 양육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이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시골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정신이 만모니즘.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까지 이런 만모니즘이 심각하게 이식된 것입니다. 복음이 예전처럼 그렇게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도 별로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이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죠. 이 빵이 바로 이 시대정신 이 빨리와 많이라는 마모니즘의 철저한 희생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해 묵힌 저희 밭에 가서 저 그 땅을 봤을 때 느낀 저희 감동, 감격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제 안에 감동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한번 그 감격을 맛보면 그 이전처럼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여러분이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비의 문제인데 농촌에 살아도 아침마다 쓰레기를 막 줄여보려고 애쓰는데도 참 줄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음식세이나 이런 것은 TV사에서 이제 발을 지키긴 하지만 이런 포장 여러 개를 돼가지고 그런 포장들 좀 가서 이제 쇼핑 좀 하면 얼마나 그 포장들이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과자도 옛날에는 그냥 봉지 안에 그냥 들어있는데 요즘은 봉지 안에 또 봉지가 들어있어 낱개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 그래야 손에 이름 오른다고 해요. 낱개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좀 뭐 묻고 그러니까 좀 불결하다고 생각하는지 어쩌는지 잘 안 묻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봉지를 이렇게 또 거듭거듭 이렇게 하면 쓰레기 더 많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소비할수록 불가피하게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늑대와 충물 같은 영화에서 봤지만 인디언들은 이 짐승을 죽일 때도 불필요하게 남역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요. 버팔로를 사냥할 때도 반드시 그 제사를 지내고 이 버팔로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버팔로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이 자연과 인간이 그 일체화되는 그런 경험을 갖는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단순히 만물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이 범신론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의 연애 속에 있는 자연관 그리고 우주관 이런 생명관이 갖는 좋은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장황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남태평양 남대서양에 트리스탄다 쿤하 이런 섬이 있다고 해요. 작은 섬인데 이 섬이 얼마나 작냐면 군사 지도에 나오는 그런 섬입니다. 굉장히 작은 섬이겠죠. 전체 면적이 20평방마일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작은 그 섬인데요. 이 섬이 본래 16세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발견한 모양인데 뒤에 영국 사람들이 이제 차지해서 수비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군사적인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혹시 거점으로 섬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땐가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계속 군인들을 주도시켰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섬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이 뭐 경제적으로도 군사학적으로도 이제 판명이 난 거예요. 이 화산으로 이루어진 이 작은 섬 대부분이 불모지고 또 섬 가장자리에 좀 작은 그 뭐 이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감자나 뭐 옥수수나 좀 심으면 뭘까. 또 뭐 바다도 험해가지고 섬 이게 땅도 배도 정박시킬 수 없는 그런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풍광도 뭐 보잘것이 없고 군사적으로 용도가 있지 않을까 해서 1세기 이상 있어 보았지만 비용만 들 뿐 별로 쓸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817년에 영국 해군이 이 섬에 철수를 하게 됐대요. 근데 모두 철수를 하는데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하사관 한 사람이 이 영국에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여기 남아서 살겠다고 이렇게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이 사람과 아내와 아이 셋과 함께 이 섬에 남게 됐습니다. 10년 후에 파송한 그 몇 사람의 남자가 또 이 섬에 와서 살게 됐고 또 이제 여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까지 한 달이나 걸린 항해를 통해서 이제 흑인 여자 몇 명을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장 그 정말 간결한 헌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권리를 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짧은 법을 만들고 나머지는 관습법에 따랐습니다. 유일한 지식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영어로 된 18세기 영어로 된 그 성경. 학교는 없고 말도 18세기 영어를 쓰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섬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 1961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영국 해군이 이 섬에 대해서 관측을 해온 모양인데 1961년에 이 섬에서 이제 화산 폭발 징후가 보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제 영국 왕의 신하이죠. 이 섬 주민도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주시키는 것이 해군의 임무였었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분출해서 용암이 흘러내려 이 몰살당할 뻔한 트리스탄 이 섬의 주민들을 약 이제 270명의 이제 섬 주민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해군 함정을 타고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18세기 영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산업 문화 사회의 한복판에 살게 된 거예요. 문화 충격이 대단했겠죠. 근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단순 노동자나 청소년 같은 직업에 달리 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이제 해군에서 통지가 왔는데 화산이 멈췄다. 네, 통지가 왔어요. 화산 폭발이 중단되었고 앞으로도 이제 더 폭발의 염려가 없긴 하지만 이제 가축들도 다 몰살당하고 농토도 괴멸되고 그리고 집들도 모두 파손됐기 때문에 가봐야 뭐 별일 볼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제 여기서 적절히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예, 그동안 이제 정기적으로 회업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모여서 이제 의논을 했죠. 그래서 의논한 결과 고향으로 돌아가자는데 예, 완전한 일치를 보았다고 합니다. 영국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 6명만 제외하고 전체가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가자는데 의견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토에 나와도 괜찮다는데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이게 놀라운 뉴스거리가 된 거죠. 영국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섬 사람들이 영국에서 일하면서 받은 임금이 영국의 독신자의 최저 생활비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고 해요. 요즘 독신자들의 그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최저 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누구 없어요? 얼마만 됩니까?
60만 원.
그건 우리 생계비고 독신자 도시에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 국가에서 정해주는 최저 생활비가 60만 원.
60만 원입니까? 그거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0만 원 정도죠. 20만 원으로 평균 4명 정도가 된 가족이 2년 동안 생활하고 또 고향에 돌아갈 때 상당한 저축도 했다는 저 재미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뭐 낚시 도구도 마련하고 라디오도 장만하고 또 곡물 종자도 구하고 섬생활 필요한 각종 물자도 구입했다고 해요. 독신자 최저 생활비에 3분의 1을 가지고 내 식구가 생활도 하고 돈이 남았다는 것이 이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뉴스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느냐 말에 그들의 답변이 재밌는데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영국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또 쉬고 싶을 때 쉬어야 되는데 이곳에서 시간 정해놓고 보스 밑에서 간섭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이 트리스탄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향에는 시간표도 없고 또 해고 위협도 없고 착취한 사람도 착취받는 사람도 없고 부자도 가난쟁이도 없고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경찰도 도둑도 세금도 없고 제가 이 장황한 이야기를 현대문학 공부하면서 문학교재에서 읽었어요. 시적 인간과 행태적 인간이라는 이 김종철 씨. 우리 김종철 한상 말고 또 다른 이제 녹색 평론의 그 발행인 김종철 씨가 쓴 책에서 봤는데요.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한 게 뭐냐면 우리 일상 구조가, 일상 생활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조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헛된 욕망이 하나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따라온다는 거죠. 생태계의 문제 하나를 되살리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내포되어 있는 이 반생명의 구조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게 죄악의 구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악한 마음 품을 수밖에 없는 거듭나도 또 죄의 그 소유에 또 잠시 빠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게 이 세상 자체가 죄악의 구조라는 그런 이해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악의 구조고 생태적으로 말하면 반생명의 구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비의 문제는 역시 땅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땅을 혹사시키는 이유는 무엇보다 더 많은 자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고 또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어떤 시대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소비시키는 것이 미덕이고 최고선이라는 이 최면을 걸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재밌게 읽는 조화로운 삶이라는 이제 재밌는 책이 있는데 이 스콘 이어링과 헬렌 이어링 이 두 사람이 비록 이 사람은 사회주의 지식인들이지만 이 세상에 이 아주 구조화되는 이 반생명의 구조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스스로가 이 체면에서 뛰어나려고 몸부림쳤던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실 평생 그렇게 살 자신은 없습니다. 부인이 동의해줘야 되고 애들도 동의해줘야 되고 저 혼자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 정도 이렇게 한번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지성인들 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역시 이 현대의 생태계의 위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셰퍼의 책 중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제목 있잖아요. 생태계 문제를 보면서 우리 개인의 어떤 소명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모호하지만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식탁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출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비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좋은 책을 소개하면 금물코에서 나온 짧은 책 녹색 시민 구보시의 하루 이런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생태 문제에 대한 입문서라도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일상용품들의 비밀스러운 삶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이제 일례로 우리가 식사회 대학 가운데 가볍게 그 원두커피를 한잔 즐기지 않습니까? 이 커피가 생산되는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커피나무 한 그루에서 원두커피 한 잔이 나오기 위해서 이 커피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원두의 한 60분의 1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100개 정도의 알갱이로 쓰면 100개 정도의 원두. 그리고 이 커피가 생산되는 가운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콜롬비아 이 울창한 원시림이 대부분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 원시림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콜롬비아가 지구 표면의 1%도 차지하지 못하는 작은 나라이지만 이 세계 식물종의 약 전체 18%에 해당하는 수많은 식물의 원산지의 보고이고 가장 많은 종류의 새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이 새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작고 또 잘 다듬어진 커피나무를 위해서 새들의 고향인 이 키 큰 과실수와 화렵수들이 베어지고 또 이를 통해서 토양의 부식이 극심해지고 이 나무에 서식하는 새들 95%가 멸종되고 이러한 천적이 사라지자 또 해충들이 급격히 번식하게 되고 농작물도 이제 살충제 사용을 증가시키고 또 그러면서 강한 독성을 하는 약품이 일부가 또 노동자들의 폐에 들어가고 나머지 식물들과 동물들이 흡수되거나 물에 씻겨서 또 내려가게 되고 또 노동자들이 커피의 겉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원두를 또 디젤 엔진에 분쇄기에 넣어 500g의 원두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 1kg 정도의 껍질이 강에 버려져서 또 껍질이 버려지고 부패되면서 또 산소를 소모시켜야 되면서 비오디가 증가하게 되고 또 물고기가 또 산소가 없어지니까 또 죽게 되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물품들의 비밀스러운 과정 이것을 대부분이 이와 같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자가 이 소비의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5% 미만의 미국이 세계 전체 에너지의 24%를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에너지 과잉 소비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중국 변기 문제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중국 강들이 이제 다 오염되게 되겠죠. 전 세계인들의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네 개의 지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홉 개의 행성이나 대기층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생활이 지나치게 과도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하고 모든 것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 미드웨이스 원리도 적당하게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도 소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좀 적당하게 자족하고 좀 있는 바 족한 줄 아는 좀 그런 삶의 태도 모호하지만 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걸 말하면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삶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은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 이 복이라는 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좀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나온 복을 굳이 해석하자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행복하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삶이. 그냥 복은 세상에 말하는 복은 좀 결과적이고 이거는 굉장히 과정적이고 행복한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또 생태계가 좀 회복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그 기쁨도 있고 또 적게 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도 덜하고, 적게 먹으면서 또 우리 몸도 좀 가벼워지고, 예, 그들에게 주는 복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난함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 그런 삶의 결과가 저는 하나님의 소유한 삶, 우리가 이제 뭐 멀리 저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제가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해결의 단추가 되는 퍼즐들이 사실 너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씩 맞추는 게 우리의 몫이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았죠.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채무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태계과는 몇 가지 논의를 마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환경 위기가 지금 다 공감하는 문제이지만 결국 생태론의 문제보다 저는 인간론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되어야 환경도 지킬 수 있고, 또 환경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고, 법적 장치나 정책 차원의 어떤 변화도 필요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방법으로는 생태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틀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 정서의 문제가 아닌가, 감수성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 각자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환경을 사람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과, 사람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 사람이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5장에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팔복과 이 세상이 지향하는 오복은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팔복의 목표가 진정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면, 오복은, 세상의 오복은 현재 행태계 위기의 주 요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매여 있는 이상 어떤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도 현실을 되돌릴만한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마 환경운동하는 사람들도 아주 철저하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실 마음이 찔릴 거예요. 자기도 못하는 일을 운동가가 돼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러니카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은 좋은 생태교과서입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잘 곱씹어 봐도 생태교과서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도 다른 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자연의 질서, 만물의 움직임, 그것을 친히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이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맺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더 관심을 갖고 더 큰 점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나부리가 있는 수량 아래 아름다운 환경과 생태 앞에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나부리는 이렇게 참 고전적이고 거풍스럽고 오면은 참 다른 세계에 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런 화장실도 좀 따로 한번 만들어 놔보세요.
야외 화장실?
야외 화장실도 만들어서 그걸로 TV에서 좀 해보면 금방 땅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고, 라불이 와서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들 아니고, 고민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고민이라면 별로 여기서 얻어갈 것이 없지 않을까. 그것이 정말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연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진지한 성찰이 있다면, 좀 들의 풀꽃 하나를 좀 보면서 감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이 철새들이가 이동하는데, 이 자연의 질서, 맹금류들이 자연 작은 새들 막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철새들이 이동할 때는 모종의 어떤 아주 신비하지만 휴전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먼 거리를 이렇게 해협을 건너면 이 맹금류를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기진해서 막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새들, 이런 새들이 등 옆에서 이렇게 거의 온다는 거예요. 등 옆에서. 이렇게 자연 세계 안에도 모종의 일체감이 있고 서로 휴전이 성립하고 막 먹고 먹히는 그런 그 도태들의 적자생존 뭐 이런 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놀라운 그런 질서가 있어요. 이거를 보는 것은, 인간이 이것을 보는 것은 하나의 그 감수성이라고 생각해요. 정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감성으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회에도 엘리트 코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학생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마치고 또 외국 유학도 좀 하고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좀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좀 눈에 좀 들어서 큰 교회 좀 맡아가지고 좀 내가 왕노릇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정서로 예수님의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어? 내가 심지도 않고 거기 가는데 열매를 받는다.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의 강해가 되고 이런 정서로 어떻게 성도들의 감동을 줄 수 있을지. 화려한 뭐 수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웅변을 통해서 감동을 시킬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좀 정서 그런 감성이 있어야지 장을 보면서도 애착을 갖고 또 뭐 하나 물건 좀 쓰면서도 좀 이 물건이 어떻게 이 반생명제 구조 가운데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인가. 응? 자기 나름대로 좀 절제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감성이 참 문제지 않은가. 성령의 열매도 보면 사실 감수성이죠. 정서죠. 막 완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막 정서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정력도 십자가 못 받고 말이죠. 성령의 열매도 보면은 다 성품이죠. 성품. 이런 화려한 은사들이나 병고친 은사들이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감수성과 성품으로 살아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교제 가운데 나타나야지 세상 사람들이 교제를 보고 소망을 가는 소망에 정말 소망이 있구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성, 이 인간론의 문제, 이것을 저는 더 문제시하고 싶죠. 농사의 기법이나 또는 뭐 환경운동을 보면서 환경운동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건 보면서, 오늘 보면서 여기 간사님 목사님들이 심어 놓으신 그걸 보면서, 이 자연의 어떤 그 모종의 질서,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그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땅은 하나의 착취의 도구죠. 땅은 너무 착취해요. 땅도 심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적으면서 뽑는 것은 너무 많이 뽑으려고 하는 이게 욕심이고 이기적인 감수성이죠.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오염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교회에서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목회에다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뭘 배우겠어요. 정말 복이나 구하고 정말 좋은 결과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이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감수성, 생태학적인 감수성, 목회적인 감수성 이런 것을 좀 고민하고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